네, 오늘 또 무거운 말씀으로 우리가 또 듣게 되죠. 예레미야 25장의 말씀,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은 이 30절부터 38절 끝절의 말씀은 전반부에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30절을 읽기 앞서서 29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29절을 볼까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그 성. 여기서 일컬음 받은 그 성은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재앙이 단지 먼 이방 나라 메대와 바사와 구스와 또 아수르와 많은 열방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열방들에게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씀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뭘까요? 이 예루살렘 안에도 역시 열방 나라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진노의 자들, 진노의 대상이 예루살렘 안에도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큰 메시지가 하나 부각되는데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멸의 대상으로 삼으실까에 대한 고민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30절을 우리가 보는 말씀으로 그러므로로 시작되죠. 그러므로, 이 결과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므로, 즉이 이야기는 뭘 얘기합니까? 앞에서 25장에 나와 있는 진노의 대상들이었던 자들, 내가 너희들을 진노하겠다라고 한 대상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 결과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 너는 예레미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말해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30절부터 38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곳에 소리를 내시며. 여러분, 높은 곳에서 포효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30절의 말씀은요. 그리고 이 말씀이 38절의 말씀으로 더욱더 명확히 드러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38절에 볼까요?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다. 여러분, 이 묘사되는 부분들이, 지금 상징되고 묘사되는 부분들이 높은 곳에서 표효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38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얘기합니까?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왔다. 이 이야기와 함께 오버랩이 되는 거죠. 오버랩에 대해서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젊은 사자가 지금 굴에서 나오는데 나와서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마치 높은 곳에서 포효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그러므로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발현되어져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굴에서 나와서 젊은 사자처럼 모든 왕 중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서 포효하시겠다. 뭘 포효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열방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모든 자들 앞에 나와 뭐 하시겠다? 진노의 칼을 들어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왕, 사자, 포효, 이 말씀은 어떠한 것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사자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왕 중의 왕, 맹수뿐만 아니라 동물의 왕이라는 우리 명칭을 갖고 있죠. 즉, 이 사자는 포식자 중에 포식자들이에요. 모든 동물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자가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38절에 얘기한 것처럼 굴 속에서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하겠다? 그것을 드러나서 나타나서 이제 나와서 진노의 대상이었던, 정말 그발 아래 굴복해야 될 대상이었던 이들 앞에 나오겠다. 여러분, 사자가 굴 앞에 나와서 먹잇감을 찾는 것 자체가 뭡니까? 사실은 동물들에겐 재앙이죠. 그가 그의 위엄을 펼쳐 보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나와서 하나님의 위엄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서 지금 이 앞에 포효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30절의 말씀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이 있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난 이 마음 가운데 포도밭에서 흥겹게 노래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포도밭에서 포도를 밟는 자,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와 포효가 있으면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그들이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포도밭에서 흥겹게 지금 노래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저를 따라 보면요. 요란한 소리가 땅끝에서 땅끝까지 이름은, 이 요란한 소리, 이 포도밭에서 흥겹게 노래하는 소리와 이 요란한 소리가 사실은 동일한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포도밭에서 밟는 자 같이. 포도밭에서 뭘 밟는 겁니까? 포도를 밟아 으깨는 거죠. 포도를 밟아 으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나오는 포도즙들, 붉은 피와 같은 포도즙들의 모습들이 흥건하게 포도밭에 널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인 즉슨 이것은 마치 시의 묘사처럼 은유법으로 반어법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요란한 소리라는 얘기는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뭐 하시겠다? 진노를 일으키시고 진멸을 일으키시며 재앙을 펼치시는데 그 재앙이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이제는 메다와 바사와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예루살렘에 있는 성들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피가 끊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겠다 얘기죠.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그 전쟁의 끝까지 일어나서 아우성치며 붉은 피가 포도밭에 흘러가는 것처럼 그 피가 너희들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의 칼에 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뭘 내어주셨다고 말합니까? 악인에게 칼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이 왜 옵니까? 라는 고민을 던져보면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하시겠다? 악인에게 칼을 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두려움은 결국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호와를 등진 자들에게서부터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높이 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요. 32절을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당할 자 같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 큰 바람이 일어난다, 그리고 땅끝에 이것이 일어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주석을 좀 보니까 큰 바람은 바벨론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열방 가운데서 큰 제국이 일어나서 그들을 집어삼키겠다. 큰 전쟁의 전조를 이야기하겠죠. 그렇다면 이 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 즉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드러나 발현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들을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던질 수밖에 없었을까? 땅 끝에 일어나게 하셨던 이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던지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너희들이 섬겨야 할 대상, 너희들이 따라야 할 대상, 너희들을 지은 자 바로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씀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마치 기도에 주문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며 만군의 주시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 열왕 가운데 짓눌려 있으며 만군의 여호와를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재앙을 던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높은 곳에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뭘 보십니까? 굽어 살펴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머리털이 채신 바와 같이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재앙과 또한 천재지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던져주시는 데는 무엇을 드러나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33절에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슨을 거두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분토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분토가 된다. 33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죽임을 당한 자, 여러분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라는 이 말씀은, 죽음을 당한 자는 원래 뭐로 죽음을 당합니까? 보통 칼이나 창에 찔려 죽음을 당한 것을 가리키겠죠. 이 온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 전쟁을 통하여서 죽음을 당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 즉 그 칼에 맞아 죽은 자들의 시신이 뒤덮여서 이제는 뭐와 같이 되겠다? 땅의 분토처럼 이제는 흙처럼 돌아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묘사는 근본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우리들 또한 결국은 뭐와 같은 존재들이란 얘기입니까? 흙과 같은 존재들이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나를 따르지 않는 너희들은 결국은 뭘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진노의 대상, 재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얘기예요. 첫 단락의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만군 온 땅에 군림하고 온 천하의 여호와의 그 선하시며 거룩하시며 온전한 뜻이 이루기를 원하셨던 이 땅 가운데 만연해 있던 거역한 자들, 하나님을 등진 자들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모하셨다는 거예요. 맹렬히 이 전쟁을 일으켜 세우시겠다. 그로 인하여 너희들을 지면에 흩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전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왜 죽음을, 왜 우리에게 고난을, 왜 우리에게 아픔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가? 여기에는 이 전쟁의 소용들이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 또한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전쟁의 소용들이 속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죽음과 아픔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섬긴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자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고민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현법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재난을 함께 던져주세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고난과 아픔을 던져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카타콤에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보면 그들의 역사와 기록들을 보면 정말 처절한 인생이었죠. 빛을 보지 못해서 얼굴에 황달이 오고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을 것이 없어서 메말라 있는 그들이 그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도 끊이지 않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견인하며 달려왔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서 던져줬던 메시지는 뭘까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즐거워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법은 때로는 잔혹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기뻐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환란이, 천재지변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우리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지난 두 달간 우리 한국의 날씨가 굉장히 청명했었죠. 그런데 어제부터 다시 황사가 몰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기관지를 앓고 있는 친구들은 최악의 황사가 지금 왔다라고 얘기하죠. 이 뿌연 황사들을 우리가 보면 마치 10m 안팎에 있는, 아니 우리 맞은편에 있는 남산의 그 꼭대기에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황사가 뿌옇게 지금 쌓여 있습니다. 두 달간 그러면 황사가 왜 안 왔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두 달간 우리 한국에 작고 큰 태풍들이 몰아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사실은 있었죠. 비와 그 태풍을 통해서, 바람의 강도를 통해서 사실은 태풍의 피해를 본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두 달간에 우리 한국의 날씨는 청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에 이 태풍을 허락해 주셨을까? 저는 거기서 생각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와 이 모든 우주와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된 이 천지 만물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시는데, 태풍을 통하여서 뭘 하신 겁니까? 이 나라, 특별히 이 지구를 자존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정화할 수 있도록, 스스로 정화할 수 있도록, 스스로 먼지들을 휩쓸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의 표현법으로 재앙과 심판과 징벌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락 우리가 보면서 마무리 지으면 좋겠어요. 35절에 38절의 말씀은요, 목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34절에 가만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목자들아 라고 시작돼요. 너희 목자들아. 정확히 대상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목자임을 드러내 보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애곡하라, 잿더미에서 뒹굴러라. 여러분, 이 애곡하라는 말씀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소리 내어서 울부짖어라, 소리 내어서 통곡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지금 너희 앞에 임박한 죽음의 진노가 이제는 다가왔으니 이 멸망은 회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니 이제는 너희가 뭐해라? 울부짖어야 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목자에게 이 말씀을 던진 얘기는 뭘 얘기한다는 얘기입니까?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너희들은 반드시 이거에 대한 부르짖음에 대한 눈물을 너희들이 해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34절과 35절의 말씀, 목자들의 초점을 맞춰 멸망의 선포를 했다면 36절에 37절의 말씀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초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머리 앞에 적막하게 되리라. 여러분, 평화로운 목장, 평화로웠던 그 땅, 평화로웠던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진노 아래 내려져서 적막하게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앞에는 목자들, 열왕들의 리더들에게 대한 이야기였다면 36조 37의 하반부의 말씀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 리더뿐만 아니라 그 초장에 머물러 있던, 평화를 누렸던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자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토로했던 자들, 결국은 적막하게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평화로운 목장을 꿈꾸며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기도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평안을 누렸던 이 평화가 사실은 평화가 아니라 진멸의 대상이 급박하게 올 수밖에 없는 초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분이 누구신가, 젊은 사자와 같이 포효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늘 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이 땅의 모든 왕 중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우리는 한시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평화, 여러분 그것에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우리는 눈 가려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때마다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 또한 뭐와 같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표효가 훈혈이 일어나 모든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묵상하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자 같은 위엄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법은 때로는 가혹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진멸의 대상으로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일을 놓치지 맙시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를 붙드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진노의 대상으로 살 수